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의 특수부대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지상전에 앞서 레바논 남부로 침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0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르면 이번 주에 이스라엘 지상군의 대규모 레바논 침공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특수부대들이 국경을 따라 설치된 헤즈볼라의 땅굴 등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특수부대원들은 소규모 표적작전을 통해 헤즈볼라의 전투력에 관한 저변조사를 펼치고 관련 정보수집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뿐 아니라 몇 달에 걸쳐 진행됐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전직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인 아미르 아비비 씨는 이스라엘군이 지상군 침공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밝히면서 여기에는 항상 특수작전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을 확대하는 가운데 지난 27일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까지 제거했습니다. 이어서 지상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30일 레바논 지상전 전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이날 레바논과 접한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188기갑여단과 골라니 보병여단 장병들을 만나 나스랄라를 제거한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라고 밝히고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걸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란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관해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 공격 준비를 강력하게 암시한 것이라고 해설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는 최근 레바논 접경에서 두 개 예비 여단을 동원했습니다. 헤즈볼라 측은 이스라엘 지상군의 침공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나스랄라 사망 이후 실질적 조직 순회가 된 2인자 나임 카셈은 이날 영상 연설에 나서 전투가 길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7일 공습에서 나스랄라 외에 군사 고위 지휘관인 알리 카르키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카셈은 또한 최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헤즈볼라의 지휘관들을 대신해 새로운 지휘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밝히고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군사 역량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양측의 전면전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 델라웨어주 도보 공군기지에서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에어포스 원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기 직전 전면전을 피할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에 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경합주 지지율이 초접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8일 공개된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칼리지의 러스트벨트 3개주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각각 2%포인트, 1%포인트짜로 트럼프 후보에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하이오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50%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44%에 머무른 해리스 부통령보다 6%포인트를 더 얻었습니다. 또한 이들 3개주를 합한 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왔습니다. 세 곳에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48%로 해리스 부통령의 47%보다 1%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차기 일본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 집권 자유민주당 총재가 30일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다음 달 27일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가 가능한 빨리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총선을 예정보다 1년가량 앞당겨 실시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의원은 다음 달 15일 해산될 예정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와 루한시크에서 마을들을 추가로 점령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30일 성명에서 군이 도네츠크주 델리피우카 마을을 점령했다고 밝혔다고 인테르파스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전날인 29일 전황보고를 통해 러시아가 한때 점령했었던 마케 예유카도 점령한 것으로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파리 올림픽 여자 10m 공기권총 사격에서 은메달을 딴 한국 김혜지 선수의 배우 데뷔 소식이 최근 미국 NBC 뉴스 기사로 나왔습니다. 관역을 향해서 권총을 들었고요. 표정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한 손은 바지 주머니에 꽂은 채로 곁눈으로 사격 결과를 확인하던 아주 얼음장 같았던 모습이었는데요. 이 김혜지 선수의 사격하는 모습, 옛날 경기 영상까지 인터넷에 회자시켜 조회수가 치솟았고요. 세계적 기업가 일론 머스크 씨가 액션 영화에 나와도 손색이 없다, 연기가 필요 없다면서 김 선수를 직접 언급해서 또 뉴스가 됐었습니다. 자, 김 선수의 면면은 카리스마 있다, 아우라 넘친다, 쿨하다, 시크하다라는 반응을 담은 세계 주요 언론 매체 기사로도 소개됐습니다. 모자와 안경, 귀 피어싱, 인형 등 작은 장신구까지 사격장에 선 모습 그 자체로도 전문 모델의 런웨이에서 전혀 어색하지 않을 패션 감각이라는 반응도 이어졌는데요. 미국 NBC 방송은 007 제임스 본드도 넘어설 기세라면서 김예지 선수를 파리올림픽이 낳은 화제의 10대 선수 중 한 명에 포함했고요. 영국 가디언 신문은 올림픽 기간 중에 문화적 아이콘이 된 올림픽 스타로 김 선수를 다룬 기사를 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예지 선수,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모델, 엘르와 보그 등 패션지의 화보 모델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방송 출연과 광고 모델이 돼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이번에는 아시아 지역에 방영될 크러쉬라는 제목의 액션 영화 시리즈의 암살자 역할로 배우가 됐습니다. 공개된 예고 영상은 사격 연습을 하는 다른 배우에게 그 역시 특유의 무표정으로 다가가서 자세를 잡아주고는 아주 짧게 웃음을 날리는 모습이 담겼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다른 배우와 등을 맞대고 화면을 향해서 권총을 겨눈 자세의 김 선수를 담았습니다. 자, 배우가 된 사격수 김혜지 선수의 변신을 더 궁금하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9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3시 9분을 향하고 있고요.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 20도 흐립니다. 자,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월의 첫날이 됐습니다. 화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만 황해도와 평안도, 자강도, 서쪽 대부분 지역과 함흥과 원산은 낮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서쪽 지역의 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월요일부터 내린 비의 양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비가 내린 뒤에 아침 기온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최저 기온도 6도에서 19도 사이입니다. 낮 최고는 9도에서 25도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15도고요. 개성과 함흥은 18도, 원산 19도, 중강의 아침 최저가 9도, 해산은 5도까지 떨어집니다. 낮에는 평양이 20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21도입니다. 함흥과 원산은 25도고요. 중강 13도, 해산 23도, 청진은 1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5m, 먼바다 3.5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고요. 서해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3m, 먼바다도 3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지역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가 이어지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미국의 역사 인물 소개하는 인물 아메리카입니다. 퓰리처상 역사의 첫 여성 인물 작가 이디스 워튼 오늘 소개합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수장을 제거한 데 이어 하마스의 고위 인사를 레바논에서 제거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 유세에서 불법 이주민 문제를 두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시바 시계로 차기 일본 차기 총리가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10월 27일에 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역대 최장수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월 1일로 100세 생일을 맞는데요. 이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중동부터 가보겠습니다. 레바논에 있던 하마스 고위 지도자 이스라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요?
예, 하마스는 레바논에 있는 지도자 타파타 샤리프 아부 알 아민이 레바논 남부 티레에 있는 알바스 난민촌에서 30일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가족과 함께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근거지를 두고 있지만 레바논에도 대원들이 있습니다.
네, 자, 하마스 말고도 다른 이 팔레스타인 조직 지도자들도 이스라엘 공격으로 숨졌다는 소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PFLP는 지도자 3명이 레바논 베이루트 콜라 구역에서 30일 이스라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목격자들을 인용해 희생자들이 아파트 건물 상층에 있다가 공격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AP통신은 PFLP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편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분쟁이 시작된 이후 베이루트 중심부를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자, 지난 27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했는데 자, 나스랄라 외에도 그 많은 헤즈볼라 고위 인사가 사망했었죠.
네, 고위급 지휘관인 알리 카라키가 라스날라가 목숨을 잃은 공격에서 사망했습니다. 또 헤즈볼라 중앙위원회 위원인 나빌 카우크가 28일 사망했습니다. 네. 자, 이로써 나스랄라를 포함해 7명의 헤즈볼라 고위 인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스랄라는 27일 밤 레바논 남부 교외의 라히에에 있는 지하단지에서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군은 대형 폭탄 100발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나스랄라 사망의 국제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수천 명의 미국인과 이스라엘인 그리고 레바논 민간인들을 포함해 헤즈볼라에 희생된 많은 사람을 위한 정의로운 조처라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레바논에서 극적인 긴장 고조를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에 헤즈볼라의 2인자 나임 카셈 30일 영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임 카셈은 연설에서 이스라엘의 지상 공격에 대비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계속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작전을 계속하고 있고 전투가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계속 공격하는 것을 두고 주말에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 있습니까?
예, 기자들이 29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 전면전이 피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반드시 전면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레바논 사태가 더 나빠지면서 중동에서 미군 전력 강화한다는 발표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동에서 공중 지원 능력을 늘리고 군 배치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성명에서 미국은 이란과 이란이 지원하는 협력자들이나 대리인들이 현재 상황을 악용하거나 분쟁을 확대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 보좌관도 29일 미국 ABC 방송과 회견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커비 보좌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We have to be prepared for some sort of response. We have to make sure that we are ready, and we are. We believe we have the force capability we need in the region, but it's not clear right now. Too soon to know.
어떤 종류의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네. 커비 보좌관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준비가 됐다면서 우리는 중동에서 필요한 군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 유엔에서 연설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얘기를 한번 짚어보죠.
네, 네타냐후 총리는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 일반 토론에서 27일 연설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연설에서 이란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긴 팔이 이란 안에서 닿지 않을 곳이 없다며 그건 전체 중동에 해당하는 얘기고 우리는 이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이란이 전 세계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란에 맞서고 이란 체제 변화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 이번 사태에 대응해서 이란이 군대를 파병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란 정부가 이런 목소리에 대한 입장을 내놨군요.
예, 나세르 카나니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추가 병력이나 자원군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그는 레바논이나 팔레스타인 영토에 있는 전투원들이 침략에 맞서 자신을 지킬 능력과 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오늘 이번에는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불법 이주문 문제를 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아주 강하게 비난했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29일 펜실베니아주 1위에서 유세했는데요. 연설에서 멕시코 미국 국경에서 발생한 침략에 해리스 후보가 책임이 있고 해리스 후보를 탄핵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범죄자가 해리스 후보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왔다고 비난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말을 들어보죠.
She let in 13,099 convicted murderers. Some of them had murdered 10 people.
네, 해리스 후보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자 약 13,000명을 받아들였고 이 가운데 몇몇은 10명이나 7명 또 어떤 사람은 6명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그들이 냉혹한 살인자들이라고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몇몇 언론은 트럼프 후보가 이날 유세에서 언급한 숫자는 확인할 수 없거나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AP통신은 국토안보부를 인용해 이런 숫자는 40여 년 동안 미국에 들어온 이주자들을 포함한 것이며 대다수의 사건은 바이든 행정부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유세를 할 때 말이죠. 불법 이주민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이주민들이 저지른 범죄를 자주 언급해왔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9일 유세에서도 폭력 범죄를 저지른 이주민들을 두고 이들이 마약상, 알랄알, 악랄한 갱당원, 인신매매범 등으로 끔찍한 범죄로 기소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해리스 대통령 후보 주말에 어떤 일정 보냈습니까?
네,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네바다주에서 29일 유세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연설에서 특히 미국 내 일자리를 언급했는데요. 해리스 후보의 말을 들어보시죠.
I will also make sure good paying jobs are available to all Americans, not only those with
네, 대학 학위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인이 좋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얻게 하겠다는 겁니다. 해리스 후보는 그건 견습 제도나 기술 프로그램 같은 추가 경로의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되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의 일부로 연방정부 일자리를 위한 불필요한 법적 요건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해리스 후보가 지난주에 애리조나주 국경에 갔었죠.
예, 해리스 후보는 대선 경쟁이 뛰어든 뒤에 처음으로 애리조나주 국경을 지난 27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리스 후보는 망명 제한을 강화할 걸 촉구하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반입을 봉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애리조나도 네바다처럼 경합주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이곳에서는 특히 그 불법 입국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현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애리조나주가 멕시코 국경에 접해 있는데 해마다 많은 사람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애리조나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네.
해리스 후보는 국경 강화와 안전한 하고 질서 정연하며 인도적인 이민 체제 수립 가운데 하나만 택하라는 잘못된 선택을 거부한다며 둘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네네.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트럼프 후보 쪽에서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리스 후보의 아주 약한 고리로 보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체로 유권자들은 해리스 후보보다 트럼프 후보가 이 문제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촌은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의 차기 총리 총리가 총선거 예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기 일본 총리로 확정된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가 하원인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10월 27일에 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재는 9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정치 일정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시바 자민당 총재가 언제 일본의 총리로 취임합니까?
네, 이시바 총재는 10월 1일에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될 것이 확실합니다.
네.
일본 여당인 자민당은 9월 27일 신임 당 총재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선출했는데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서는 집권당의 대표가 총리를 네. 맡게 되죠.
그런데 이시바 총재가 다섯 번 만에 자민당 총재직에 오른 거라고요.
맞습니다. 자, 67세인 이시바 총재는 자민당 간사장과 방위회상 등의 요직을 거쳤는데요. 네. 하지만 자민당 안에서 비주류에 속했습니다.
네.
당 원로 정치인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서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었는데요. 따라서 이시바 총재의 당선을 두고 이 의회의 승리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시바 총재가 왜 이 총리 취임하기도 전에 이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총선거 치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까요?
네, 이시바 총재는 지방선거 당국에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직 총리로 선출되지 않은 자민당 총재가 하원을 해산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는 건 드문 일인데요.
그렇죠.
이시바 총재는 30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 정권은 가능한 한 일찍 국민 심판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며 여러 조건이 충족된다면 27일 투표 일정으로 총선거를 실시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은 중의원의 임기가 원래 몇 년인가요?
원래 4년입니다.
네.
자, 중의원 임기는 그러니까 내년 10월까지로 1년 정도 더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총리의 해산 결정으로 총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시바 자민당 총재가 조기 총선 날짜도 발표했고요. 당 간부 인사도 단행했다죠?
예, 이시바 총재는 30일 임시 총무회를 열고 노련한 의원들을 영입해 당을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시바 차기 총리는 비주류로 당내 기반이 약한 인데요. 안정된 당 운영을 위해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당 부총재로 아소다로 전 총리를 당 최고 고문으로 각각 임명했고요.
네.
선거대책위원장에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을 기용했습니다. 고이즈미 환경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아들로 이번에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3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이시바 총재하고 끝까지 아주 팽팽하게 경쟁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소한 차이로 이시바 총재에 패한 강경 보수 성향의 사나에 다카이치 경제안보 담당상인데요.
네네.
당 간부 인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도쿄 호세이 대학의 히로시 시라토리 정치학 교수는 로이터통신에 다카이치 경제안보 담당상이 직위를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는 이시바 차기 총리의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걸 보여준다며 이런 상황이 앞으로 이시바 차기 총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시바 총재가 총리 취임 전에 의회 해산을 발표했습니다. 야당 쪽 반응 어떻습니까?
예,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국회를 경시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이 현재 465명의 주임의원 중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거는 이시바 총재 발표대로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네.
자민당은 작년 말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해 유권자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는데요. 자, 이시바 차기 총리는 디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탈피를 목표로 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경제 정책을 이어가고 일본의 출산율과 인구 감소,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등의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인물 관련 소식입니다. 자,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기억하십니까? 100세 생일이 곧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0월 1일 100번째 생일 맞이합니다.
네.
1924년 10월 1일 조지아주 플레이스에서 태어난 카터 대통령은 미국 최장수 미국 대통령 기록을 쓰고 있는데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미국인이 카터 전 대통령의 특별한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100번째 생일 축하 인사가 벌써 있었나요?
예, 얼마 전에 카터 전 대통령의 10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콘서트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렸습니다. 이 콘서트에 유명 가수들이 축하 공연을 했고요. 유명 배우와 전 대통령 등이 축하 영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날의 주인공은 현장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으로 투병 중인 카터 전 대통령은 현재 자택에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부인인 로잘린 카터 여사도 작년 11월에 타계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최장수 전직 대통령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 어떤 인물입니까?
네, 미 남부 조지아주 플레이스의 땅콩 농장을 운영하는 부부 밑에서 태어난 카터 전 대통령은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장교 생활을 하다 부친이 사망하자 땅콩 농장을 이어받았고요. 이후 조지아주의 주지사가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1976년 유명세가 없었던 카터 전 대통령은 도덕주의 정책을 내세우며 당시 현역 대통령이었던 이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을 누르고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네. 1977년에서 1981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했는데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카터 전 대통령은 중국과의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존성하는 등 업적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란에서 미국인 인질 사건이 발생했고요. 또 2차 오일 쇼크에 기록적인 물가 상승률까지 닥치며 1980년 대선에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게 패했습니다.
네, 네.
재임에 실패한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카터 전 대통령의 실패와 업적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평가가 어떻게 바뀐 겁니까?
예, 카터 전 대통령의 전기 작가이자 역사가인 조너선 얼터 씨는 VOA에 재임 중에 그는 정치적으로 실패했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에게 압도적으로 졌다. 하지만 그는 실질적이고 선견 지명이 있는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오늘 얼터 씨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카터 전 대통령이 평화를 이루고 질병과 싸우며 희망을 구축한다는 사명을 가진 카터 센터를 통해 전 세계 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펼친 전 대통령으로 기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실제로 퇴임 후에 정말 활발한 활동을 했었죠.
맞습니다. 자, 북한 청취자들 가운데서도 카터 전 대통령 이름 기억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러실 겁니다.
예, 카터 전 대통령은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당시 주석과 회담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인 로잘린 여사와 함께 비정구기구인 카터 센터를 설립하고 IT 등 국제 분쟁 지역에서 평화사절로 활동했는데요. 카터 전 대통령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활동에 열정을 쏟았는데요. 카터 전 대통령 100번째 생일을 앞두고 열린 자선 콘서트에서 기금을 모금해 이번 주에 30채의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카터 전 대통령의 100번째 생일 맞이 축하 메시지 보냈죠?
예, 바이든 대통령은 9월 29일 축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미국 국민을 대신해 100번째 생일을 축하한다고 운을 뗀 바이든 대통령은 카터 전 대통령을 향해 미국과 세계를 위한 도덕적 힘이었다며 미국에 대한 당신의 희망적인 비전,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당신의 헌신, 그리고 인간의 선한 힘에 대한 당신의 확고한 믿음은 우리 모두를 인도하는 빛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카터 전 대통령을 우리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이라고 평가하고 카터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보여준 도덕적 명확성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서 분리주의는 오래된 역사가 있습니다. 분리주의 운동은 남북전쟁 이전 시기에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남북전쟁 이전 시기 미국 내 분리주의 운동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776년 제2차 대륙회의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표들은 노예를 주 인구 가운데 일부로 계산하지 않으면 연합에서 떨어져 나가겠다고 다른 식민지를 위협했습니다. 결국 대륙회의가 굴복하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주가 이겼습니다. 1787년 헌법 제정회의에서도 주가 분리 독립할 권리가 있는지가 모호하고 논란이 됐던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부분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정치 권력과 책임을 나누는 연방체제가 들어섰습니다. 1798년 외국인 선동법에 대응해 제임스 메디슨과 토머스 제퍼슨이 각각 작성한 버지니아 켄터키 결의안은 주가 위헌으로 생각하는 연방법을 무효로 할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 권한이 연방에서 탈퇴할 권리를 주에 부여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1804년 뉴 잉글랜드 지역의 몇몇 연방주의자가 루이지애나 영토로부터 생길 새로운 주들이 연방에 합류하면 노예가 있는 남부의 이익관계가 연방의회를 지배할 것을 우려해 연방 탈퇴를 잠시 고려했습니다. 연방헌법 제정 과정에서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던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은 1812년 나라를 영국과의 새로운 전쟁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뉴 잉글랜드 지역주들은 영국이나 유럽과의 무역을 단절시킨다는 이유로 이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이후에 불만이 매우 커지자 1814년 코네티컷주 하트퍼드에서 뉴 잉글랜드주들의 분리 독립을 논의할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하트퍼드 회의는 당시까지 가장 심각한 연방 탈퇴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에서 중도파가 득세하면서 연방 탈퇴 요구는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1828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가 연방 관세가 지역 경제에 해를 준다는 이유로 연방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연방 군대를 보내 분리주의자들을 진압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1859년 노예제도 폐지론자였던 윌리엄 로이드 게리슨은 노예제 때문에 절망적으로 타락했다고 믿는 연방에서 북부주들이 분리 독립하기를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남북전쟁 이전 미국 내 분리주의 움직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정의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또 시청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퓰리처상을 받은 작가 이디스 월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비평가는 이디스 월튼을 스스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의미로 Self-Made Man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디스 자신도 그런 표현을 좋아했습니다. 다른 비평가들은 그녀를 뉴욕이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이디스 월튼이 뉴욕에 대해 썼을 때 그곳은 후대의 사람들이 살던 때와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습니다.
이디스 월튼은 1862년 뉴욕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뉴욕은 여러 개의 도시로 형성돼 있었습니다. 어떤 뉴욕은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을 할 필요가 없이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사는 또 다른 뉴욕이 있었습니다. 이디스 워튼은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집안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 스스로 살아갈 아이디어가 별로 없었습니다. 에디스 월튼은 그런 집안 출신인데 스스로를 창조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에디스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유럽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는 학교가 아니라 개인 교사를 통해 공부했습니다. 에디스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회에 어떤 큰 변화가 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로 에디스가 앞으로의 인생에서 모두 부딪혀야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 시대 여성들이 흔히 하던 대로 에디스 워튼도 소설을 썼습니다. 미국에서는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농업이 주산업이었던 나라가 공업국이 됐습니다. 기업가들과 노동자들이 갈수록 정치적, 경제적 힘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에디스 워튼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그런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에디스는 그런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구 아메리카가 신 아메리카의 희생자로 느껴졌습니다. 에디스는 돈의 새로운 가치가 가정의 오랜 가치를 밀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885년 에디스는 에드워드 월튼과 결혼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28년 동안 같이 살면서도 사랑의 감정은 없었습니다. 1913년 에디스는 결혼 생활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한 문학 비평가는 에디스가 오랫동안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은 가정이라는 통념과 전통 때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떤 분석가는 에디스 워튼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그런 사회적 계층 사람들이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분석가는 남편이 병이 들자 에디스 자신이 무언가 할 일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에디스 워튼은 어릴 적부터 자신이 작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그에게 사회적 신분의 제한을 벗어나 자유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글 쓰는 일은 에디스가 한 여러 가지 일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에디스는 다른 일도 잘했습니다. 디자인도 잘했고 정원 조성도 잘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집도 스스로 설계했습니다. 에디스는 국제적인 사회생활을 해보았고 많은 양의 서적도 수집했습니다. 그녀는 일생 중 여러 분야에 걸쳐 50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에디스 월튼이 자신의 사회 계층에 관한 글을 썼어야 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스스로를 바꿔야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지적인 사고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교육과 전통이 그걸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에디스 워튼의 소설 주제는 정직하지 못한 세계에서의 순수한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에디스가 소설에 자신의 이야기를 반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까지 숨겨져 있던 순수한 감정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에디스 월튼은 또한 악의 세계를 느낀 초기의 미국 여성 작가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월튼은 삶이란 죽음을 빼놓고는 가장 슬픈 것이라고 썼습니다. 월튼은 소설 쓰기 말고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월튼은 건축가이자 실내 장식 전문가인 옥덴 카드먼과 함께 가옥의 장식이라는 책도 펴냈습니다. 이 책은 대단히 성공적인 데코레이션 안내서였습니다. 또한 거의 동시에 월튼의 시와 소설이 스크리브너스 잡지에 의해 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1899년에는 단편집 The Greater Inclination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즉각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워튼이 런던에 갔을 때 어느 서점에 그 책이 있었습니다. 워튼의 얼굴을 알 리가 없는 책방 주인은 작가에게 책을 보여주며 지금 이곳 런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책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그녀의 첫 장편 사랑의 결단이 나왔습니다. 또 3년 후에는 기쁨의 집이 출판됐습니다. 이 책은 출판된 지 열흘 만에 10만 부를 돌파할 만큼 크게 인기를 모은 그녀의 첫 장편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상류 사회의 위치를 유지하고 싶으나 돈이 없는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월튼의 여러 소설이 그렇듯 주인공이 처한 상황은 그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극복하려고 싸운 것도 아닌 다른 힘에 의해 패배를 당한 희생자였습니다.
워튼 최고의 작품들은 대부분 그 같은 아이디어가 주제가 됐습니다. 뉴욕의 오랜 가문들은 신흥 부호 가문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야기 속 인물들은 그들보다 훨씬 강한 사회적 힘과 희망 없는 투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자기들과는 다른 행동과 도덕률을 가진 자들과 괴로워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워튼의 가장 인기 있는 작품 중 하나인 이던 프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11년에 나온 이 소설은 다른 작품과 달리 배경을 미 동북부 지방 마사추세츠의 한 농장에 두고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얽매여 살다 결국 그 전통 때문에 파멸당하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사회의 희생자였습니다.
1913년 월튼의 결혼은 파탄을 맞았습니다. 그녀가 역시 좋은 평판을 받은 소설 더 커스텀 오브 더 컨츄리를 출판한 것도 그 해였습니다. 이 소설은 19세기 말 한 젊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새로운 부가 미치는 영향을 묘사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1913년 이후 이디스 월튼의 작품은 그전 작품만 못하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녀가 글을 제대로 쓰려면 결혼 생활이 고통스러워야 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작품들은 대부분 엄청난 개인적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끝난 후 그녀의 글은 전처럼 날카로운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20년 워튼은 순수의 시대, The Age of Innocence를 내놓았습니다. 많은 문학 비평가들은 이 소설이야말로 그녀 최고의 작품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전통적인 구체제와 역동적인 신체제의 대립으로 갈등을 겪는 뉴욕의 사회적 구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녀들은 개인의 감정을 억압하는 세계에서 욕망에 충실한 행복과 사회적 의무를 놓고 갈등하며 몰락해갑니다. 정신으로 시대를 앞서갔으나 현실과 타협한 사람, 사회의 요구에서 벗어난 현실을 살았으나 완벽히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 규범과 울타리 안에 안주하고 다른 삶을 꿈꾸지도 않았던 사람 등 뚜렷하게 대비되는 인물들이 펼치는 삼각관계의 로맨스가 펼쳐집니다. 월튼은 이 소설로 미국 최고 작가의 명예인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이를 역대 최고의 명저 100선으로 꼽았고 모던 라이브러리는 20세기 100대 영문학으로 선정했습니다. 1913년에는 순수의 시대가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그녀의 작품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930년 아메리칸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 앤 레터스, 미국 예술문학연구소는 워튼에게 영예 금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첫 수상이었습니다.
이디스 월튼은 1937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프랑스의 한 저택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75세였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 여성 최초의 퓰리처상 수상 작가 이디스 월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10대, 중년, 노년 등 나이대별 영어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John.
Glad I could make it again.
Do you feel your age?
You mean 18?
Most people feel younger than they really are.
I heard older adults, even those chronically ill, feel at least 20 years younger than their chronological age. Which makes you 18, right?
Just about.
Yes, me too. I might look old, but I'm young at heart.
Young at heart. 심장은 젊다. 그러니까 마음은 청춘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 still remember when I was going through puberty.
I got interested in makeup and fashion during adolescence.
My friends became interested in girls during adolescence.
청소년을 가리키는 말로는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Teenager, adolescent, juvenile.
청소년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Teenage years, adolescence, puberty. Adolescence is the period following the onset of puberty during which a young person develops from a child into an adult. Puberty is when your child's body begins to develop and change during the transition into adulthood. So, whereas puberty refers to changes in your body and your outward appearance, adolescence refers to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changes.
10대, teenage years, 10대에는 사춘기를 겪게 되는데요. 사춘기는 adolescence, puberty 모두 사용되는 단어지만 특히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가리킬 때는 puberty, 정신적으로나 사회적, 심리적 청소년기를 가리킬 때는 adolescence라고 말을 합니다. Were you acting out to your parents when you hit puberty?
Yes, I started smoking during puberty, and my voice changed.
사춘기에 부모님께 반항했는지 물어봤더니 담배를 피기 시작했고 변성기가 왔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너는 그냥 반항하는 거야. 영어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You are just rebelling. You are just acting out. American adults don't usually ask a teenager if he is rebelling. They might make a statement or they might accuse.
변성기가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My voice changed.
변성기가 언제 왔어요?
When did your voice change?
10대, 20대, 30대. 내가 10대 때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In my teens, in my 20s, in my 30s.
초반, 중반, 후반은 early, mid, late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는 30대 초반입니다. 중반입니다. 후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I'm in my early 30s. I'm in my mid 30s. I'm in my late 30s.
중년은 뭐라고 할까요? 아줌마, 아저씨.
A middle-aged woman. A middle-aged man.
노인은 뭐라고 할까요?
Elderly people. Senior. Senior citizen.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연령대별 여러 가지 영어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런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을 만나 양국이 공유한 외교 정책 목표를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Together, we're working to make sure that Ukraine can defend its territory against the ongoing aggression. That it will be able to stand strongly.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함께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인 침략으로부터 영토를 방어하고 군사적, 경제적, 민주적으로 두 발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국민이 유럽과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기관들과 긴밀히 통합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미 외무장관은 또 타이완 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 남중국해의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For both of us,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preserving the status quo is essential, and it's essential not just to us. It's again essential to.
블링컨 장관은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안정 등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위해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해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획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ehran has long supplied deadly drones. It's built a drone factory in Russia. It's trained Russian personnel.
블링컨 장관은 이란에 대해 테헤란은 오랫동안 치명적인 무인기를 공급해왔다며 러시아에 무인기 공장을 건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인력에게 무인기 작동을 훈련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란이 우크라이나에 사용하기 위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한동안 경고해왔다며 러시아는 이제 탄도미사일을 받았으며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핵 문제와 일부 우주 정보 등 이란이 추구하는 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로 인해 테헤란의 행동에 중대한 경제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영 외교장관들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서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몇 달 전 이란의 전례 없는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앞으로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자지구 분쟁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려는 의지가 똑같이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영국에 직면한 긴급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가 대서양 너머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